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일찍 다른 나라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주변 각국으로 흩어져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던 제자들을 보고 대단히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편의 그 설교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 41절에 보면은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겨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였고 서로 교제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떡을 뗐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전혀 힘쓰니라고 하는 말은 앞에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전혀 힘썼고 교제하는데도 전혀 힘썼고 떡을 떼는데 또 기도하는데도 전혀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도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 전체 다에 걸리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순수하고도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그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케톤 아포스톨론이라고 했는데요. 디다케, 즉 교훈이라는 뜻이죠. 아포스톨론, 사도들이죠. 사도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사도들의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과 또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사도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르쳤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그런 말로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23, 24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3,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설교 가운데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자신들에게 부어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어떻게 마치냐면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로 설교를 마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궁극적으로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내용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중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를 좀 더 알고자 원하시면은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각 교회들에게 서신들을 보내었는데요.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르쳤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를 가지 못해서 그들이 방문하지 못해서 이제 서신서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들이 방문했더라면은 그들은 그 서신서에 있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사도들이 무엇을 설교했는지 또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등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 내용들이고요. 또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지요. 또 인간에 대한 진리도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그런 진리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고 그 맨 뒤에 있는 전혀 힘쓰니라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주 잘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휘가 뜻하는 바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착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전하여주는 그 말씀을 사모하였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쳐줄 때 그것을 잘 경청하였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올바른 말씀 선포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또한 아울러서 성도들은 그러한 말씀 선포를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경청되며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경청되며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설교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것만으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순수하게 설교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청중들이 잘 경청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강단에서 올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진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교리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도들의 가르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로 교제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결코 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친교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간의 그 교류, 교제는요, 혈육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보다 더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친밀함은 혈육의 가족의 친밀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그 친밀함이 혈육의 가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였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줘서 같이 쓴다는 거,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교제였고, 또 거룩하고 신령한 그러한 교제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이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각자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이제 교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가 얼마나 깊은 교제인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 간의 진심 어린 깊은 신앙 안에서의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복음 안에서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의 교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면은 이렇게 교제할 것 아니겠습니까? 막힘이 없이.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죠. 이 땅에서도 복음 안에서 바로 천국의 교제와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떡을 떼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요,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공적으로 모이는 그런 건물은 없었고 성도들 집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끝에 이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하면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시행하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성찬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시고 시행하신 이런 성찬을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행하였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오늘 본문에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규칙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떡을 뗀다는 것이 단순하게 뭐 식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만찬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식사의 의미도 포함되었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끝났을 때 이제 성찬을 하니까 떡을 떼매라고 하는 게 그 식사의 의미도 포함되어서 이제 그 끝에 행하는 그런 것이란 뜻이죠. 여기에는 일상적인 식사의 의미도 포함되었겠으나 그 자체로 볼 때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떡을 떼는 일을 그처럼 강조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다 요 떡을 떼며가 기도하기를 힘쓰다 바로 전에 나온 이 떡을 떼며가 그냥 식사했다라는 그런 뜻으로만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해설인 것이죠. 그 자체로 볼 때 사소한 일처럼 여길 수 있는 떡을 떼는 일, 식사죠. 떡을 떼는 일을 그처럼 강조한 것을 보면 떡을 떼며 그 일이 의미심장한 성사, 성례임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쪼개진 그리스도에 대한 표제일 때만 의미가 있다. 이 성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표제일 때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한 그런 의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찬을 행함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또 교회로 모일 때에 성찬을 행하며 그것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에 진지하게 성찬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삶과는 구별된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성도들은 성찬에 임할 때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며 또 성찬을 행하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꼭 그 내용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였으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하였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또 권면을 받아들여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냉랭해지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금방 침체되어서 다시 회복되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가 순수한 초대교회 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진리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을 성도들이 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 즉 천국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결단코 피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었고요. 신앙 안에서의, 또 복음 안에서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아주 깊은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로 모일 때 그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집에서도 기도하였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 진리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러한 표준을 오고 오는 교회들이 본받으라고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떠한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또 우리 교회들도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더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으며 또 천국의 교제와 같은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성찬을 행하였으며 또 기도에 아주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진리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